창세기에 기록된 구약 성경 초반의 내용들을 보면 어떻게 이 세상에 죄악의 역사가 확장되어 가는지를 잘 보여줍니다. 아담과 하와가 에덴 동산이라는 좁은 공간에서 이루어졌던 그 범죄 사건이 그 다음 세대의 가인과 아벨의 때가 되면 좀 더 넓은 들판이 배경이 되고 좀 더 진행하면 창세기 6장에서는 온 세상에 죄악이 가득했다라고 말하고 10장에 바벨탑을 짓는 그 사건까지 연결되게 되면 땅도 좁아서 땅에서부터 하늘까지가 다 죄의 무대가 되는 이 죄악 역사의 확장사, 그것이 창세기 초반의 역사였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의인은 없나니 한 사람도 없다는 결론으로 이어지게 될 만큼 죄가 온 세상의 모든 사람을 지배하는 그런 현상이 이루어졌음을 밝혀줍니다. 그런데 신약 성경에 오게 되면 그와는 정반대의 역사가 이루어지게 됩니다. 한 사람 예수님으로 말미암는 하나님의 나라 확장이 예수님에게서 열두 제자로 넓혀지게 되고 사도행전 초반에는 그 확장의 역사가 이제는 120여 명의 같이 기도하는 사람으로 확장되게 되고 그들로부터 시작되었던 성령의 역사하심이 3,000명이 회개하고 5,000명이 회개하고 하나님의 교회가 예루살렘에서부터 시작해서 사마리아와 갈릴리 모든 지방에까지 확장될 뿐만 아니라 마침내는 온 세상에 복음이 가득하게 되도록 확장되어 간다라고 하는 하나님 나라의 확장사, 복음 역사의 확장사, 이것이 신약 성경의 역사를 요약한 것이다라고 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사도행전에서도 그와 같은 확장의 역사가 계속 이어지게 되는데 처음에 오순절 마가 다락방 안에서 이루어졌던 역사가 이제는 성전이라는 좀 더 큰 무대로 옮겨와서 이루어지게 되고 그렇게 이루어진 역사가 예루살렘 시내 전체로 확장되고 주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하나님 나라가 확장되어가는 그 역사를 이 사도행전이 기록해주고 있습니다. 2장 말씀에서 우리는 마가 다락방에서 이루어졌던 성령의 역사하심 그 역사를 바라보았고 오늘 3장 말씀에서는 그 다락방을 뛰쳐나와서 좀 더 넓은 무대인 이 성전 안에서 이루어지는 예루살렘 성전이라고 하는 큰 무대에서 이루어지는 하나님의 역사를 보게 되는데 곧 나면서부터 걷지 못하던 한 사람을 베드로와 요한이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일어나 걷게 하는 이 역사를 감당하면서부터입니다. 어찌 보면 이 한 사람에게 우리가 시선을 집중할 수도 있고 또 우리의 시선이 전체 예루살렘 성전 그 전체로 확장해서 생각해 볼 수도 있는데 이 한 사람에게 집중해서 한번 생각을 해보십시다. 이 사람을 보면 나면서부터 걷지 못했다고 하니까 신체적으로 큰 불행을 가지고 태어난 사람이지요. 평생 동안 장애라고 하는 것을 온몸에 안고 일생 동안 괴로움과 부자유함과 고통 속에 그리고 절망감 속에 살아야 했던 사람입니다. 거기에다가 다른 사람들에게 구걸하는 처지였다고 하니까 경제적으로도 아주 난감한 처지에 있는 사람이지요. 자기 스스로 일용할 양식을 해결할 힘이 없거나 또 가족들이 그를 부양해 줄 능력이 안 돼서 그 불편한 몸을 이끌고 매일같이 성전으로 들어가는 미문 앞에 앉아서 들어가고 나가는 사람을 쳐다보면서 던져주는 한 푼 동전에 인생을 맡기고 살아야 하는 경제적으로 정말 안타까운 처지에 놓여진 사람입니다. 자기 능력으로는 냉수 한 그릇도 마음껏 마시기가 어려운 철저하게 가난한 사람, 그것이 이 사람의 모습입니다. 그런가 하면 영적으로도 굉장한 서러움 속에 살았던 사람이겠지요. 유대인들의 전통적인 생각 속에는 나면서부터 장애를 가지고 태어난 사람은 하나님께 죄를 지어서 부모가 죄를 지었든지 자기가 죄를 지었든지 큰 죄가 있어서 그렇게 되었다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매우 부정한 사람으로 취급을 당했고 하나님의 성전에 출입하는 것조차 금지되었던 사람들입니다. 그러니 성전까지 매일 가까이 가긴 갔지만 그 성전의 문지방을 넘어서서 성전 안으로 한 번도 들어가 보지 못한 사람입니다. 그 성전 안에서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고 거기에서 하나님께 드리는 제사가 있고 찬송 소리가 울려 퍼지고 양과 염소를 태우는 제물을 태우는 연기가 하늘로 치솟는 광경을 매일처럼 바라보면서도 정작 자신은 그 문턱을 넘어서 성전 안에 들어가 한 번도 같이 찬송하고 예배드리고 그래보지 못했던 하나님의 은혜로부터 철저히 배제되어 있었던 소외된 사람, 그것이 바로 이 성전 미문에 앉아 있었던 이 사람의 모습입니다. 그런가 하면 그런 처지의 사람이니 사회적 관계인들 원망했겠습니까? 그 장애를 가졌다는 것, 너무나 가난해서 모든 사람에게 구걸 해야 된다는 것, 영적으로 부정한 사람 취급받았다는 것, 이런 것 때문에 사람들과의 사회적인 관계도 원만한 관계가 결코 이루어질 수 없는 몸과 마음과 영혼과 사회적 관계 등에 걸쳐서 총체적으로 고통과 괴로움을 당하는 그런 인생을 살아가야 했던 참으로 안타까운 사람이 이 사람입니다. 이 사람이 매일처럼 성전에 앉아서 동전 몇 푼도 받는다고 해서 운명이 바뀌어지지가 않습니다. 움직이지 못하는 그를 누군가 업어서 또는 들 것에 실어서 여기까지 옮겨준다고 해서 그 사람의 삶이 근본적으로 달라지지 않습니다. 이 사람을 불행하게 만드는 모든 것의 원인은 나면서부터 걷지 못하는 사람으로 태어났다는 것이고 그 문제가 해결되기 전까지는 몇 푼의 동전을 더 받는 것도 몇 사람의 친구가 더 생기는 것도 인생의 근본적인 해결책이 되지 못했습니다. 그럼에도 이 사람은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으로 들어가려 했을 때 그 두 사람에게서 어떤 작은 도움이라도 얻을까 해서 그 사람들을 쳐다보는데 베드로의 생각은 그와 같지 않았습니다. 이 사람에게 줄 만한 동전, 물질, 은과 금이 내게 없기도 하지만 그것을 준다 하여 이 사람의 삶이 바뀌어질 것 같지는 않았습니다. 그래서 말합니다.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것으로 네게 주노니 곧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일어나 걸어라 하고 그 손을 잡아 일으키니 이 사람 일어나 걷기도 하고 뛰기도 하고 하나님의 성전으로 들어가고 찬송했다라고 했습니다. 이 사람을 온전케 만드는 것은 걷게 만드는 능력이 생기게 되는 것입니다. 그 능력이 생기기 전에는 이 사람의 운명이 바뀌어지지 않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을 근본적으로 그 불행에서부터 건져줄 수 있는 근본을 치유하는 능력은 오직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한 분께 있습니다. 우리가 여러 가지를 많이 걱정합니다. 아침에 일어나서 생각해보면 이것도 부족하고 저것도 부족하고 이 문제도 있고 저 문제도 있고 그런데 이 모든 문제 핵심 속에 우리가 가지고 있는 문제는 우리의 신앙입니다. 오늘도 우리 가운데 내 중심 속에 나사렛 예수님이 살아계셔서 역사하시는지 아닌지의 문제가 내 삶의 가장 핵심이요 근본입니다. 베드로는 이 사람의 문제의 핵심을 꿰뚫어 보았습니다. 그런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이름을 그에게 던집니다. 그 손을 잡아 일으킵니다. 외형적으로 뭐 한두 가지가 더 덧칠해졌다고 해서 내면이 바뀌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내면이 바뀌면 외형적인 것은 언제든지 새로워질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에는 베드로가 계속해서 말합니다. 중심의 문제를 거론합니다. 그 이후에도 계속하는 설교의 내용도 그렇습니다. 이 사람이 낫게 됐는데 우리 사람이 그를 어떻게 했겠느냐? 그런 것 아니다. 여러분들이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이도록 내주었던 나사렛 예수의 이름이 사람을 낫게 했고 그를 받아들이는 믿음이 이 사람을 구원하게 된 것이다 라고 말합니다. 이 사람의 중심 속에 베드로 요한이 나사렛 예수 이름을 소개했을 때 그 이름을 믿음으로 받아들였던 그 믿음이 이 사람을 낫게 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16절에 보시면 그 이름을 믿음으로 그 이름이 너희가 보고 아는 이 사람을 승하게 하였나니 예수로 말미암아 난 믿음이 너희 모든 사람 앞에서 같이 완전히 낫게 하였느니라.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그에게 증거했고 그 이름을 받아들이는 이의 믿음이 합세했을 때 낫게 되는 결과로 나타났다고 설명합니다. 중심의 변화가 온 삶의 변화로 이어졌다는 말씀입니다. 이 사람의 중심에 나사렛 예수님을 받아들이는 믿음이 생겼을 때 나타난 현상이 무엇입니까? 발과 발목이 힘을 얻고 뛰어서서 그러며 그들과 함께 성전으로 들어가면서 걷기도 하고 뛰기도 하고 하나님을 찬송하니 했습니다. 육적인 문제, 영적인 문제, 관계의 문제, 모든 문제로부터 외부적으로 드러나는 모든 문제로부터 자유케 되는 은혜를 덧입게 되었습니다. 중심이 고쳐지니 그리 되었습니다. 중심이 고쳐진 이 사람의 모든 삶이 다 수정되고 바르게 되고 온전케 되는 것을 바라보면서 베드로가 우리에게 웅장한 설교 말씀으로 가르쳐주는 내용 한 가지가 있습니다. 19절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너희가 회개하고 돌이켜 너희 죄 없이함을 받으라. 이같이 하면 새롭게 되는 날이 주 앞으로부터 이를 것이요 했습니다. 죄 없이함을 받으라는 말씀은 중심을 새롭게 하라는 말씀이지요. 생각의 뿌리부터 바꾸라는 말씀이지요. 그 생각의 뿌리부터가 바뀌어져서 죄 없는 사람이 되게 하시는 보혈의 능력을 덧입고 성령으로 거듭나게 되면 삶이 새롭게 되는 날이 우리에게 찾아온다고 했습니다. 삶의 한두 부분을 고쳐서 몇 푼 물질을 더 벌고 한두 사람과의 친밀한 관계를 더 유지하고 이런 것으로 삶이 새로워지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중심이 새로워져 죄 없이함을 받는 거듭난 사람이 되면, 청결한 심령을 가진 사람이 되면 정말 새로운 날이 우리 앞에 오게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함께한다고 말씀한 것입니다. 그래서 마지막 26절 말씀도 결론적으로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이 그 종을 세워 복주시려고 너희에게 먼저 보내사 너희로 하여금 돌이켜 각각 그 악함을 버리게 하셨느니라. 악함을 버린다는 것은 생각을 바꾼다는 것입니다. 우리 생각 속에 남아있는 부패의 그리고 부정한 모든 뿌리들을 걷어내고 성령으로 말소시키고 하나님의 사람으로 새로워지는 악함을 버리는 삶을 살기 시작하면 그때부터 우리의 삶을 전여새 삶이 되게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함께할 것이라고 약속하십니다. 이 사람을 낫게 하고 새 인생을 살게 한 것은 나사렛 예수 이름을 받아들이는 그 믿음이었고 지금도 그 믿음이 역사되어지는 곳에 인생을 새롭게 하시고 우리 삶을 전혀 새 차원으로 살게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함께 하심을 증가합니다. 이 아침 우리 가운데 깊은 자기 성찰을 통해서 나사렛 예수 이름을 굳게 붙잡고 살아가는지를, 그분을 나의 주, 나의 하나님으로 숨기고 모시고 살아가는지를 새롭게 점검하면서 마음의 악함을 버리고 중심을 새롭게 하시는 성도들이 되셔서 우리의 삶을 새 차원의 삶이 되게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오늘도 함께 하시는 복된 날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주께서 우리와 함께 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